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제 설교할 건데요. 영상을 보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네, 방금 영상으로 본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가 걸어온 믿음의 여정이 참 파란만장했죠. 어두운 그 일제 강점기를 지나 그리고 혹독한 6.25 전쟁의 시련을 통과하고 찢어지게 배고픈 또 보릿고개를 넘어서 밤낮없이 일해야만 했던 경제개발 시기를 통과하고 젊은 시절에 주님을 꼭 붙잡고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위해 일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지금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온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부모님 세대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수고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또 존경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귀한 분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우리 노년의 어버이 세대가 더 주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풍성한 노년을 함께 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는 저출산이고 하나는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저출산의 문제, 전 세계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최저 수준이죠.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또 그로 인해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이제 사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령화 문제입니다. 의료가 워낙 발달하고 특별히 K-의료가 너무나도 발달하고 그리고 과학기술 또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평균 수명 또 그것은 물론 이제 건강 수명까지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1970년에는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70년에는 기대 수명이 62.3세였습니다. 그런데 약 50여 년이 지난 2023년 통계에 의하면 83.5세로 약 21년이 늘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나라 중에서 3위에 해당됩니다. 스위스, 일본에 이어서 우리 한국이 장수국가인 것이죠. 기대 수명을 남녀로 분류하면 여성들은 더 이제 남성들보다 기대 수명이 더 깁니다. 남성은 80.6세인데 여성은 이제 86.4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노년이라 그러면 이제 법적 기준에 따라 이제 만 65세라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회적인 시각도 65세를 노년기가 시작되는 기준으로 보지 않는 그런 시각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면서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이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7월 10일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 등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이제 노인 인구가 106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5%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고령화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19.5%여서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는 20%를 넘어가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고령화율은 어떨까요? 작년에 말에 나온 한국교회 출연대 2025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고령화율은 41%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인의 41%가 65세 이상입니다. 이 통계는 통계청에서 낸 자료에서 2050년 우리 한국 사회의 고령화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미 2050년 수준의 이제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의 고령화 양상은 이전 세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머지않아서 6.25 직후에 태어난 보통 베이비붐 세대라 하는데 1차 베이비붐 세대, 1955년부터 1963년생이 포함된 1차 베이비붐 세대와 그리고 64년생부터 74년생이 포함된 이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년 인구, 노령, 노년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를 그 숫자도 엄청나고 이제 신노년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기에 특징이 있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를 가리켜 이제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령에 진입하는 이 세대를 보여주실까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제 사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활동적인 노화를 영위하는 노년 세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 세대의 노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욕구가 높고 또 사회 봉사나 사회적인 참여를 하기를 원하시는 세대죠. 그리고 이 세대 학력은 전 세계 중 노년 인구 중에 가장 높은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년층에 이제 계속해서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진입은 앞으로 엄청난 이제 사회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 시대에 이미 이제 올해 진입을 하고 교회는 그것보다 더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이때 이제 한국교회 가운데 큰 이제 과제가 주어진 것이죠. 아주 중요한 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어떻게 교회는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여전히 활력을 잃지 않으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회는 이 세상은 그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이미 다 내놓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고령 친화 도시와 지역 사회를 바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모델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도시와 지역사회 보급하는 운동을 201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그래서 전 세계 2024년 6월 기준으로 53개국 1,606개 지자체가 거기에 가입이 돼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2016년에 이제 서울이 처음 가입하면서 작년 현재 우리 지자체 중에 59개 지자체가 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2023년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 법안에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령 친화 도시를 지정하는 제도를 포함하는 그 조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을 토대로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제 고령 친화 환경 조성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령 친화 도시는 이제 사회적인 시대적인 대세가 되었어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뭐 교통, 주거, 지역 사회 지원, 건강 서비스, 시민 참여, 고용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회보다도 고령화율이 더 높은 우리 교회, 교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교회도 전문가들은 사회가 고령친화 사회로 지금 나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고령친화 교회로 가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고령친화 교회 뜻은 이런 뜻입니다.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령친화 교회란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됨 없이 시니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남은 삶을 활력과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를 말한다. 바로 이 고령 친화 교회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고령 친화적인 목회를 해야 되고 고령 친화 교회라고 하는 세 부대에 우리 노년 사역, 시니어 사역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요한 견해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고령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활력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의 시니어 세대, 지금의 노년 세대는 이미 70,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견인하고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절을 통과했던, 그 고난을 통과했던 그 영성이 깊은 세대고 어떤 세대보다도 헌신적이고 충성된 세대입니다. 바로 이런 세대가, 이런 노년 세대가 바로 이런 고령 신학교회의 이런 정책들을 통하여서 더 잘 세워질 때 한국교회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거는 기회적, 좋은 도전적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고령 친화교회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사실 이렇게 우리 샬롬 어르신들 점심에 식사하러 가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제 건물도 많이 낡아서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는 쩔뚝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 우리 교회도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의 목회적 방향이나 또 중요한 목회적 이런 사역들을 가운데 이런 고령 친화적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우리도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 친화 교회와 같은 이제 목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회 이 한국 교회 동향을 보면 이 시니어 사역에 굉장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이제 다음의 한 해를 내다보는 그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10가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이 발간이 되는데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에는 10가지 주제 중에서 목회자들 사이에 가장 큰 반응이 컸던 주제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액티브 시니어, 바로 그 활동적 노년 세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10가지 주제 중에는 시니어 미니스트리라는 그 노령, 고령 사역, 고령 성도 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교회들 또 큰 교회들, 특별히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니어 사역들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자료를 나누고 이렇게 함께하는 연합하는 사역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올해 세 번째로 그 부흥회도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부흥회 있는데 우리 또 샬롬의 목자님들은 또 거기에 이제 같이 또 참여를 하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고령 인구에 대한 목회적 관심이 굉장히 빈약을 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목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령 사회로 진입해서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법을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조금 관심 있는 교회가 이제 하는 사역이 뭐냐면 이제 경로대학이나 효도관광과 같은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제 그것도 좋지만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앞으로 고령 친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 다음 세대 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처럼 다음 세대 부서가 있고 교회 교육이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 시니어 세대, 노년 세대를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 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 세대들이 그냥 은퇴하면 이제 소명이 끝이고 단순히 이제 마지막에 기다리고 정리하는 시대가 아니라 은퇴 후 인생 산막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또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성경적인 노인상을 정립하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노년상을 갖는 것이죠.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노인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인상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고정관념에 기반한 연령주의로 인해서 노령화, 나이 들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갈등을 추구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견해들이 주변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냥 노년을 단순히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퇴락한 시기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나이 들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이 들어감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나이 들미 아름다운 성숙한 노령화를 오히려 아름답고 성숙한 노령화를 지향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는 시녀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년을 지혜와 경륜의 시기라고 묘사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샘머리가 아니고 샘머리죠. 예, 흰머리. 샘머리 앞에서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태도와 직결되고 있어요. 또한 잠언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바로 노년을 의로운 삶의 결과로서의 영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년을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편 92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니. 예, 오늘 요절이기도 하죠.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단순히 하나님께서 건강한 노년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푸르고 푸른 것이 청청한인데 삶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고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노년이라는 것이죠. 은퇴했다고 해서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지금이야말로 이 노년의 시기는 정말로 열매 맺을 시기, 결실할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교회에서는 바로 이 성경적 관점, 기독교 관점에서의 나이듦의 의미를 알리고 그리고 우리 시니어 세대를 향한 시대적 사명을 교육하는 훈련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활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적인 노년관, 노인관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 지금 이제 노년의 세대에 계신 분이 있고 앞으로 미래의 노년의 세대를 살아가실 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인 노년상을 가져야 할지, 그것은 당장 지금 노년의 삶을 통과하는 분뿐이 아니라 지금 사실 사회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이제 곧 노년이 될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도 이것을 미리 우리가 알고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네 가지 성경적 노년상 오늘 알아볼 텐데,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품은 꿈꾸는 자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노년상입니다. 새로운 노년상.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품은 꿈꾸는 자다. 과거의 노인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회와 생활 일선에서 물러나서 그냥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로 이해했습니다. 노년기를 신체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위치, 지적인 변화, 관계 축소 등 쇠퇴가 일어나는 시기로만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가 아니라 또 하나의 노년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 시기가 되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이제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은퇴 후를 인생 산막이라 하죠. 인생 일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태어나서부터 한 30세까지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이제 자신의 길을 찾는 과정이 인생의 일막이죠. 인생의 이막이라면 이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가정도 꾸리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에서는 또 직분을 맡아 열심히 일하는 시기, 뭐 교회에서 한 65세, 70세 정도까지 은퇴하기 전까지를 이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산막, 은퇴한 후에 사회나 교회에서 은퇴한 후에 이제 인생의 산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노년 인생의 산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새번역 성경은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꿈꾸는 노인들이 많았죠.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80세의 출애굽의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85세에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의 산막은 정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기라는 것이죠. 은퇴하면 끝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인생의 정리의 시기가 아니라 세 번째 인생,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노년 세대 이제 얼마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세대, 그 시기가 하나님이 아직도 가야 할 남은 시간이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단순히 정리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그 시기를 끝까지 잘 준비하고 달려가야 할 시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건강이 나빠서 하나님 불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그때 불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직 내게 사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노년의 시기에도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경적 노인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노년 세대 여러분, 그리고 미래 노년 세대가 되실 우리 성도 여러분, 꿈꾸는 노년, 새로운 꿈꾸는 인생 산막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노년상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영성가이다. 자, 노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깊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노년의 시기입니다. 현재 지금 노년 세대 대부분은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2세대나 3세대를 3세대들이십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1세대로부터 받아서 후대에게 계속해서 계승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아까 영상에도 본 것지만 일제시대부터 6.25도 보릿고개를 통과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지켜낸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통과하면서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어졌어요. 노년의 시기에 웬만한 유혹, 웬만한 시험 가지고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작은 유혹에도 쉽게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처럼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노년에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깊게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종류나무와 같이 깊게 뿌리 내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확인해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기도의 자리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요. 책임을 맡으면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해요. 이게 바로 노년 세대의 저력이에요. 젊은 세대는 할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다가도 불규칙하고 그래서 그 염려, 우리가 이제 염려하기도 하고, 그러나 노년 세대는 그 모든 오랜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 영성의 경건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년에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기가 바로 이 노년의 시기라는 것이죠. 무기력한 노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깊은 교제를 하는 시기가 바로 성경적 노인과 아니고 노년의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신 노년의 세대 또 장래 미래의 노년 세대가 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귀한 노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노년상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유산, 인생의 경륜을 흘려보내는 전달자, 바로 이 전달자의 역할을 합니다. 노년에 가장 고귀한 귀한 사명이 있다면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평생 동안 해왔던 그 기도, 평생 동안 불렀던 삶으로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에게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전달할 수 있고 해줘야 할 귀한 사명이 우리 노년 세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 보신 적이 있죠? 예, 유명한 사진입니다. 마룻바닥. 예전에 우리 장성교회도 다 장성교회 시절 다 마룻바닥. 저희 고향교회도 다 이렇게 마룻바닥이었어요. 이 사진 한 70년대 중반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흑백에 바른 사진. 무릎 꿇고 뒤에 아기를 업고 엄마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죠. 그 앞에 또 아이가 한 명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 보셨습니까? 다 이제 낡아 빠진 그 성경책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유명한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가 잘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진의 그 등에 업힌 이 아이의 외삼촌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부인의 오빠인지 동생분이 쓴 글을 이제 찾아 읽게 되었어요. 이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은 조은숙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평생 이제 전도사 하시다가 이제 정년 은퇴하신 분이고 은퇴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 76세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여기 등에 업힌 아기가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제 중동에 이슬람권에 선교하는지 이제 나라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17년 동안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어머니의 기도를 받은 믿음의 자녀가 다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들고 또 그 길을 이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까도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양도 했지만 그 가사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어머니가 읽던 그 헤어진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 어머님의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후손들이 보면서 그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것이죠. 이 시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진리에 대한 의구심이 크고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많은 젊은 세대가 있어요. 누가 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고난을 통과한 우리 노년 세대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 기독교의 진리가 그냥 단순한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참 살아있는 진리이고 삶으로 경험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 어른 세대와 바로 부모님 세대가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계승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어디 신앙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노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여러 경험과 경륜, 그 지혜는 비록 청년들처럼 그렇게 활동성이 신체 기능은 떨어지지만 청년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결코 청년들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지혜와 경륜과 경험을 바로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의 역할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바로 노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노년 세대 여러분, 앞으로 또 미래 노년 세대가 될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신앙과 또 우리 인생에서 쌓은 귀한 지혜와 경륜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주는 연결자이다.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노년 시대에 이제 관계망이 급격히 이제 축소되기 쉬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은퇴하죠. 자녀들은 독립해 나가죠. 건강이 악화되고 배우자는 또 이렇게 사별할 수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과 정서적인 고독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은 노년기는 단순히 단절과 축소의 시기가 아니라 관계를 재정의하고 그리고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 오히려 관계 회복과 확장의 황금기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젊은 시절에는 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효율을 가지고 맺어요. 나에게 이익이 돼야 맺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도 관계할 수 있는 자유가 노년 세대는 있습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욱더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노년 세대가 가지는 그 관계적 자산이 있습니다. 지혜, 인내, 경험, 관용, 이것은 개인을 넘어 교회와 사회에 꼭 필요한 자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노년 세대는 넓은 품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어요. 가장 나이 어린 우리 손주들, 어린이들을 아우르고 그들에게 신앙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젊은 청년들, 젊은 부부들을 향해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중장년층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기도 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넓은 품으로 온 세대를 품고 이어줄 수 있는 바로 노년 세대가 바로 축복의 세대라는 것이죠. 온 세대를 다 이어주고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 노년 세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대와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주는 넓은 품을 가진 그런 연결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노년 세대, 그리고 우리 장래 미래 노년 세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우리 네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네 가지. 자, 새로운 노년상 네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품은 꿈꾸는 자, 꿈꾸는 노년.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영성과 경건한 노년. 세 번째, 신앙의 유산, 인생의 경륜을 흘려보내주는 전달자가 되는 노년. 네 번째, 세대와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주는 연결자. 넓은 품으로 믿음으로 이어주는 연결자의 사명. 이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더 있지만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에서도 이런 교회로 아까 고령신화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발걸음을 저는 우리 샬롬 아카데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 2023년 봄학기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이런 노년 목회 비전을 품고 새로운 노년 신앙교육과정을 도입했는데, 그게 아까 영상으로 본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이제 꿈꾸는 산막이라는 교육 목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를 비롯해 거기에 추가해서 더 이제 여섯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배우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는 이제 비전이라는 주제를 배우는데, 그 여섯 가지 주제가 나와 있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섯 가지 주제는 이것입니다. 뭐 비전.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노인들은 꿈꿀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우리의 노년의 세대의 꿈을 꿀 것인가를 살펴보는 비전. 또 영성.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영성. 그리고 지성. 하나님 나라를 깊이 탐험하고 통찰하는 지혜자로서. 그리고 관계. 전 세대를 믿음으로 연결하는 넓은 품.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영향력. 예, 전달하고 연결하는 우리 노년에는 아주 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경륜을 흘려보내는 영향력. 또 건강,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노년. 이 여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기마다 금요일에 모여서 같이 샬롬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엊그제 금요일에도 모였는데요. 우리 샬롬 아카데미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짧게 영상을 이제 간략히 찍어서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좀 걱정이 생겼어요. 야, 이 영상이 나가면 이제 물 밀듯이 우리 어르신들 금요일에 샬롬학회는 오실 때 어떻게 하나?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미 샬롬이시거나 앞으로 샬롬에 들어오실 분들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다 이 70세 안 되실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만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금요일 10시 반 200회로 우리 샬롬 아카데미 오셔가지고 함께 꿈꾸는 산막, 꿈꾸는 노년, 성경이 말하는 그럼 참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노년을 함께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고령 친화교회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 활기차게 서나갈지 우리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또 공동체가 격려하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마치 종려나무처럼 깊이 뿌리내고 흔들리지 않고 노년에도 결실, 열매 맺는 노년 그리고 빛이 청청하여 많은 다른 후손들에게 사람들에게도 귀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노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의 노년 우리 어버이 세대뿐만 아니라 또 함께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갈 우리의 모든 우리 장년 세대들도 이렇게 꿈꾸는 자로 또 전달자 영성가로 전달자로 그리고 넓은 품으로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을 이어주는 우리 귀하고 복된 노년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